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강선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한반도 종전선언 문제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24일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최 기자가 먼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0월 24일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이인영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한마디로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지금 한국 정부는 지금 그 2단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연말 그러니까 12월 이전에 먼저 그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모종의 절충과 이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이어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만나서 종전선언에 이제 서명을 하고 그 후에 미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를 시작하자 이런 2단계 그 구상을 갖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은 그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일정이 이제 한국 정부의 그야말로 구상이지 아직 남북한 간에 또 뭐 미한 간에 이런 구체적인 일정 합의가 아직 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동안 한국 언론에서는 아마 그 종전선언이 내년 2월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그때 올림픽을 모이는 김에 4개국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도 같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네. 최근에 이제 VOA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관계가 그렇게 미국과 중국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에 불참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선수단은 보내는데 정부 사절단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부통령이나 이런 고위 관리가 가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종전선언도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이제 이 같은 보도를 읽어보고 올림픽은 올림픽이고 종전선언은 종전선언이다. 이거하고 굳이 얽어매서 두 개를 연계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종의 해명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계올림픽은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데요. 그러면 종전선언을 1월에 하자 이런 얘기일까요? 이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한국 통일부 장관이 명시적으로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월이든 2월이든 뭐 이런 얘기란 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일단 한국 정부에서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전에 그러니까 1월 정도가 될 텐데요. 이때 종전선언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9월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 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하면서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전선언의 무대로 거론돼 왔었는데요. 하지만 아까 최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격화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이런 걸 시사하면서 당초 예상됐던 그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도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때문에 베이징 올림픽과 종전선언을 연결하지 말아달라 이런 발언이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 여전히 지금 그 종전 선언 그 시기와 관련해서 올림픽 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3월로 넘어가면 종전 선언은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우세한데요. 문 대통령이 5월에 물러나고 또 그에 앞서서 3월 초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대선 결과가 나온 뒤에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결정된 후에는 종전선언을 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 정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시기가 이제 그 기회에 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산가족 상봉 얘기인데 이인영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을 내년 설에 하는 것을 희망을 했는데요. 음력 설이 2월 1일인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북한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니까요. 북한이 예. 이제 결단을 내리면은 가능한 일이죠. 지금 한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금강산에서 하는 겁니다. 과거처럼 이제 남북 이산가족들이 북쪽 지역인 그 금강산에 모여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방안은 그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상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것이죠.
네.
북한이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이제 결단을 내릴지 안 할지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양측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강산에서 만나면 그야말로 수십 년간 그 떨어졌던 가족 혈육들이 직접 얼싸안고 이제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이제 훨씬 좋은 그런 그 측면이 있고요. 다만 그 인터넷으로 할 경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은 예를 들면은 평양의 무슨 고리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모이면 되고 한국이 이미 이산가족 그 명단도 다 준비를 해놓고 이산가족 화상 시스템도 다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북한이 좋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시스템만 연결을 하면 큰 준비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그런 것이죠.
네.
다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미국도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 역시 무슨 인터넷으로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희망하는 그런 법안도 나왔고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은 미북 관계도 좋다 이런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산가족 상봉이 아까도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정치적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적인 사안이죠. 그래서 종전선언이니 정치적 관계하고는 상관없이 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아무 때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벌써 지금 그 한국 6.25가 끝난 지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그 천만 이상 가족이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한국의 그 자료를 보면 살아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한 사람이 4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워낙 지금 고령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그야말로 매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야말로 1분 1초를 아껴서 빨리 이산가족 상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산가족 가족들 또 정부 당국자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종전선언 문안이 마무리 단계지만 비핵화가 문제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좀 이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폴리티코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이 대부분 확정되는 등 문안이 거의 완료됐다 이런 그 소식통의 말을 전하면서
예.
이것은 그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는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의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그 비핵화에 대한 조항을 어떻게 포함할지, 종전선언에 비핵화를 어떻게 그 문 안에 넣어놓을지, 이거는 여전히 쟁점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표로 종전선언을 좋은 첫걸음으로 여긴다. 아, 이런 게 그 플린티코의 분석이고요. 아, 반면에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측은, 아, 현재까지 그 정체 중인 대북 대화에 앞서서 동맹과의 조정 노력으로 비핵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아, 아직까지 그 이 비핵화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그 미국과 한국이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진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통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그보다는 그 북한이 종전선언에 응하도록 하거나 또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그 비핵화의 문구를 담느냐, 이것이 그 어려운 점이다, 이런 점에 양측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폴리티코는 종전선언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부분이라면서 어려운 건 그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등 네 개 당사국 모두가 이 종전선언에 서면, 이것이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현재까지 이 종전선언에 응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나고 그 들어서게 되는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할지 이 점도 불확실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도 이제 같이 전쟁을 했는데 중국이 과연 선언을 하는데 참여할까요?
일단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9월에 이제 유엔 총회 그 기조연설을 하면서 종전 선언을 제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종전 선언을 3자 또는 4자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제 3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 생긴 겁니다. 3자라고 그러면은 이제 미국, 한국, 북한 이렇게 3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예. 4자면은 중국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네. 4자면은 남북하고 미국, 중국 4자가 포함되는데 사실 그동안 좀 이상하게 생각됐던 게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4개국이 싸웠으니까 4개국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예.
왜 3자가 나왔을까? 그런데 이제 과거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그 중국 참여하는 것을 과거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과거에도 종전선언이 좀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네.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북한이 얘기를 해서 한국이 그동안 계속 이 종전선언하고 얘기할 적에는 반드시 3자 또는 4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중국에서는 역시 그 종전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그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그 최고 관리가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인데요.
예.
11월 초에 한국에 이제 노규도 평화고수 본부장하고 이걸 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참여해서 한국전쟁에 참여도 하고 휴전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종전선언에도 참여하고 서명을 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아마도 이 부분이 종전선언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그 어려운 문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네.
북한은 그 적대시 정책 또 이중 기준 이것을 철회하는 것을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처럼 거듭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유엔 총회 무대에서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그 2019년에 열렸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합의가 없는 노딜, 이른바 노딜로 끝난 것에 대해서 강력한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을 불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자신은 그 핵과 미사일 그 실험 유예, 모라토리엄을 3년 넘게 지키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종전 선언을 그 하자고 하면서 그 아무런 그 성의 표시, 그 최소한의 성의 표시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그 북한의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전선언에 그 반대하는 측, 종전선언, 지금은 종전선언을 하기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측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결국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까지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정부는 일단 그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입구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전선언 체결 이후에 북한의 그 주한미군 철수 또 유엔군 사령부 해체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종전협정 체결 전까지는 현재 종전협정이 유효하다. 이런 점이 그 종전선언 그 문구에 명시될 걸로 이렇게 그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월 24일 종전선언은 흥미있고 좋은 발상이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네, 북한이 이제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지는 뭐 사실은 그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그 물어봐야 될 그런 문제긴 한데요.
네.
북한의 이제 침묵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본다면 두 가지 이제 그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의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제 10월 28일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북한이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선결 조건, 전제 조건 얘기죠. 그것을 이제 그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항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뭘 뜻하냐면은 그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남북한 그 정보당국 간 간에 접촉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얘기를 한 거죠.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이 정도의 전제조건을 들어줘야 우리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보면은 남북한 간의 그 종전선을 둘러싸고 벌써 이거 정보당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여러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지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조용하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하나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제재 해제 문제입니다. 군사훈련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군사훈련 자체가 지금 그렇게 뭐 컴퓨터 훈련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별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재 해제를 미국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좀 그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데요. 미국도 제재 해제를 죽어도 꼭 저 그 비핵화 다음에 하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가 진행되는 것에 발맞춰 제재를 풀 수가 있고. 다만 그런 것이 하려면 미국과 북한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만나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핵화의 진전과 제재 완화, 해제를 어떻게 연계시킬 건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도 좀 열려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입장은 이것을 일종의 보장을 하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종전선언하고 같이 그 연계해서 문안을 정리하고 또 북한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래야 이제 종전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작지만 상당히 그 민감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아무런 지금 신뢰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보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 또 이 문제를 보증할 수가 있는지 보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작지만 상당히 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진전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이제 미한 간의 종전선언에 합의가 됐다고 치고 뭐 그런 다음에는 또 북한 중국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 뭐 과정이 뭐 필수적인 과정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선언에는 뭐 그 상대가 있는 법이고 이 전쟁의 당사자였던 이제 북한 또 넓히면 중국까지 한국과 미국 이렇게 모두가 포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한국 간에 합의가 됐다면 그 다음은 이제 북한과 논의하는 순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걸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그러면 이제 북한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북한도 초기에는 그 종전선언에 상당한 관심을 그 나타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전선언의 그 위기 또 기회가 상존하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프로세스, 여기에 그 종전선언이 이제 단초가 돼서 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그 평가도 있지만, 만일에 그 종전선언이 그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시작부터 종전선언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지금보다 지금은 어쨌든 현상을 유지하면서 서로 어떻게 상대방이 나올지 관측하는 그런 시기라면 만약에 종전선언 자체가 이제 무산되고 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따라서 그 종전선언 문안에 그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그 내용을 담을지 어떤 그 유인책을 담을지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또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서 그 관심이 가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중국도 관심사인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그 종전선언 논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여기에서 그 건설적인 입장을 하겠다,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또 각국의 그 각국과 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전선언 문제가 참 뭐 여러 가지 이 좀 사정으로 쉽지가 않은데 뭐 그래도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최 기자가 좀 전망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요. 하나는 이제 한국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남북한 간에 먼저 그 연말 이전에 정상회담을 하고 이 과정에서 모종의 이제 절충, 공감대 이런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이산가족 상봉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또 종전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종전선언 서명을 계기로 해서 미북 간의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가 시작되는 그런 하나의 그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과거에도 저희가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부정적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분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됐지만 종전선언이나 그 뒤로 비핵화 이런 것은 잘 안 되는 굉장히 삐걱대는 이렇게 가다가 문서가 사문화돼서 좀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남은 연말까지의 그 한 달이 상당히 그 한반도 정세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북 관계가 종전선언 등으로 인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이 미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이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럴 가능성도 그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현재 관계를 보면 미북 관계를 보면 미국은 그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무슨 논의든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대화에 나서기 전에 제재 해제든 이런 전제 조건을 들어달라. 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이제 종전선언 등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 미북 관계를 다시 그 구축해 나가는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그 내년 3월에 한국 대선이 있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요. 또 네. 미국에서는 또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굉장히 네. 중요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그 선거들을 앞두고 그 종전선언을 통해서 이제 미북 관계 돌파구를 찾겠다. 이 종전선언이 목적이 아니라 이 종전선언을 통해서 상호 신뢰, 이런 상징적인 조치, 이런 것들을 해서 미북 관계를 개선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앞에 그 말씀드린 그 중요한 정치적 일정들 이것 때문에 그 미북 관계가 뒤로 그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네. 그 현 시점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로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그 의문을 그 갖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북한 내부 형편이 지금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이런 겁니다. 네. 장기간의 국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데다가 지난해부터 그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 봉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도발보다는 현상 유지에 집중하면서 내부 단속에 치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강산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힌 내용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 영변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좀 비전문가도 알아듣기 쉽게 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네, 그 영변은 북한의 그 대표적인 핵시설 단지죠. 그래서 이 핵시설에는 그 5메가와트 원자로를 비롯해서 400여 개 건물, 시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북한은 주로 그 우라늄 농축 방식,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가동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플루토늄을 만드는 5메가와트 원자로는 가동을 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가동이 되고 그런 징후가 지금 포착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가 가동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배수로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 따라서 이 원자로가 가동되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지금 IAEA 등이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같은 그 5메가와트 원자로를 7월부터 다시 이제 가동했다는 것은 원자로를 다시 돌린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북한, 미국에 대해서 일종의 그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제재를 풀지 않고 이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 원자로를 다시 돌려서 핵무기를 많이 만들겠다 이런 일종의 저강도 도발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다른 또 그 신호를 보내려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인지 이 기자도 좀 여기서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그 핵협상 장기간 교착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활동을 노출시켜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 보고 있고요. 또 동시에 그 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그 핵 능력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변은 물론 그 강선 등 다른 그 핵시설 전반을 가동을 하면서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 이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자신들은 그 계속해서 핵 물질의 생산량을 늘려나가겠다.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핵 활동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 2018년 4월에 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죠. 이걸 계기로 해서 핵실험과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 이런 그 자발적인 모라토리엄 이걸 선포를 했고요. 그 이후 지금까지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면서 핵물질 생산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그런 계산을 갖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눈에 띄게 핵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은 물론 한국을 압박하면서 또 이 그런 그 어떤 그 양보 조치를 내도록 하는 그런 그 카드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그 북한이 그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이런 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에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아직도 3대 혁명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최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3대 혁명 운동은 이제 1970년대 시작된 그 일종의 군중 운동인데요. 세 가지, 그러니까 사상개조, 기술혁명 이렇게 이루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북한이 이게 어떤 활동이냐 이렇게 보면 젊은 세대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이나 이제 기업소에 보내서 일종의 그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그 운동인데요. 이것은 그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도 그 3대 혁명 그 열성자 대회 이런 것이 열렸고요. 또 최근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열렸는데요. 역시 이런 것은 올해 그 북한의 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그 노동당 회의, 8차 당대회를 비롯해서 전원회의, 무슨 강습회 이런 것이 많이 걸렸는데요. 아마 이런 것을 그 같은 그런 성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에는 지금 지난간 김정은 정권이 여러 가지 그 회의 결속하는 회의를 많이 열었는데요. 역시 그 배경에는 북한의 그 노동당 그 조직지도부 출신인 조용원 비서가 상당히 같은 이념적 그 회의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번에 3대 혁명 그 선구자 대회도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린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3대 혁명 선구자 대회는 6년 만에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열리게 된 무슨 특별한 정치적 의도 같은 것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그 체제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큰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그 10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한 만큼 이를 계기로 그 규모가 큰 내부 행사를 통해서 체제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또 그 내부 상황이 어려운 북한이 사상 통제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경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재에다가 코로나 국경 봉쇄 또 자연재해 이런 거 삼중고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상적으로 그 주민들을 결속시키고 또 그 경제 문제 해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열린 행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3대 혁명 선구자 대회 사상과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관철하기 위한 대중 동원 운동인데요. 북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그 대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사상을 주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는 그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다지기 작업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그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이 그 코로나 봉쇄 완화 등 북한이 향후에 그 대외 개방을 사상적으로 준비하려는 것이다. 이런 그 풀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 경제난을 해결하는 그 가장 그 중요한 방법은 아마 그 국경을 개방하고 이제 그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경제난을 그 해결하는 걸 텐데, 하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경 봉쇄를 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 주민들이 그 사상적으로 해이해질 것을 우려해서, 북한이 이런 그 대회를 통해서, 봉쇄 완화에 대한 그 대비해서, 봉쇄 완화를 대비해서 주민들을 그 사상적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그 6개월간 그 북한의 그 재개방 움직임이 더 많이 나타나면서 이런 그 사상 주입 행사, 정치 행사 이런 것들도 활발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된 소식과 함께 북한이 영변에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에서 3대 혁명 선구자 대회가 열린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작가 로버트 해리의 지금 하라 중에 한 구절이에요.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 오늘 하루를 산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과 고마움이 사라지기 마련인데요. 당연하게 다가올 내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에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절 그 노래 시작할게요. If you see me walking down the street and I start to cry each time we meet, walk on by, walk on by, make believe that you don't see the tears, just let me grieve in private, 'cause each time I see you, I break down and cry. Walk on by, stop, walk on by,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디온 워익의 Walk on By로 그 시절 그 노래 문을 열었어요. 지난주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디온 워익의 노래로 시작했는데요. 1960년대 매력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흑인 가수이자 또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당대 최고의 여자 가수 디온의 노래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1962년에 처음 발표한 Don't Make Me Over 지난주에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 이후로 발표되는 노래마다 음악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 You Will Never Get to Heaven이라는 곡은요. 아쉽게도 중간 순위에서만 머물게 되는데요. 1965년까지도 별다른 호조를 보이지 못하면서 이 히트곡 가뭄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바로 이 노래를 만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요. Message to Michael이라는 노래인데요. 팝 부문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까요? Spread your wings for New Orleans, Kentucky. 뉴올리언스를 위해 날개를 펼쳐라. 켄터키 블루버드.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전해줘. 그는 카페에서 매일 밤 노래를 하지. 켄터키 블루버드. 마이클에게 매일 더 보고 싶다고 전해줘. 라는 가사의 메시지 투 마이클 듣고 왔습니다. 1년 남짓 발표하는 곡들이 중위권에 머물면서 그녀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좀 식는 듯 했지만 이 노래로 다시 대중의 사랑을 차지했던 디오는요. 이후로도 계속 히트곡 대열에 자신의 노래를 올려놓게 됩니다. 메시지 투 마이클에 이어서 대히트를 기록한 두 곡 이어드리면서 그 시절 그 노래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기차와 보트와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어. 파리와 로마로의 여행을 말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만 나를 위한 것은 아니야. 기차와 보트와 비행기가 날 떠나 멀어졌어 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모습을 이 기차와 보트 비행기에 비유한 재밌는 가사를 가진 Trains and Boats and Planes 먼저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떠나간 연인 앞에서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의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돌아와 라고 노래한 I just don't know what to do with myself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60년대 최고의 흑인 여자 가수 디온 워윅의 히트곡 대행진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like a summer rose.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ma queen입니다.
Does this phrase have something to do with royalty? Drama queen. You have drama and you have queen. Put them together and what could it possibly mean? Let's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본문에서 줄리가, oh,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아유, 30분 넘게 음식을 기다리게 하는 게 어디 있어?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별거 아닌 것 같고 야단스럽게 반응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하자 맥스가 Calm down, Meryl Streep. 진정해, Meryl Streep. Don't overreact. 너무 도가 지나치게 그러지 마.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이 식당은 점심시간만 되면 꼭 바쁘단 말이야.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보다시피 지금 다른 손님들도 많잖니?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drama quee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Today's expression is drama. D-R-A-M-A. Drama. Queen. Q-U-E-E-N. Queen. Drama. Queen.
A drama queen is a person who acts as though things are much worse than they really are. Someone who is a drama queen often overreacts to a situation. This is not exactly a nice thing to say about someone.
Drama queen은 작은 문제를 갖고 과장하는 사람, 상황을 실제보다 훨씬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도가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에서 줄리가 30분 넘게 음식을 기다린다며,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라고 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야단스럽게 반응하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이죠. 그러자 맥스가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진정해, Meryl Streep. 너무 도가 지나치게 그러지 마. 라고 대답했죠.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t's not a big deal, so stop being a drama queen about it.
라고 하면 큰 문제 아니야. 그런 작은 일 갖고 수선 떨지 마.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제 drama queen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e have been waiting for our food for more than 30 minutes. Okay, I'm not trying to be a drama queen, But I don't understand. What could be taking so long?
Calm down, Meryl Streep. Don't overreact. This restaurant is always busy at lunchtime. They have a lot of other customers, you know.
Let's review. A drama queen is a person who acts as though things are much worse than they really are. Drama queen. A drama quee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UI 제니퍼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